열왕기상 21장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부부가 되게 하는 것, 결혼하는 것,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도 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결혼에 대한 기대가 있게 하시고 또 결혼을 통해서 혼자서 맛보지 못한 인생의 보화를, 정말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가정들이 탄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결혼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더 좋았다면 결혼 안 하겠겠죠. 뭐 허락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이라는 뜻이죠. 예, 결혼은 분명히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좀 등을 긁는다든지 그건 엄마 손 효자 손 있으면 뭐 할 수 있겠구나. 어쨌든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자녀를 갖는 거라든지 또 정말 한 사람이 낙심하고 일어서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함께 서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또 그런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낼 수 있는 둘만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둘만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생기고 그래서 혼자 나이 드는 것보다도 훨씬 이렇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나이 들어서 이 세상을 또 이렇게 또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배려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제목대로 힘을 합쳐서 범죄하는 그런 부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부예요. 근데 이 두 분에 대한 두 사람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아합은 왕이고 이세벨은 왕비예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아버지가 오므리 왕이라고 왕조를 새롭게 만든 사람인데 그 아들로서 이제 7대 왕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예. 그렇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고 또 나라가 꽤 부강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혼을 잘 못한 거예요. 결혼을 누구랑 했는가 하니까 그 위에 북아스라엘 위쪽에 페니키아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페니키아의 왕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페니키아의 왕은 이름이 엣발이라고 뭐 이름이 벌써 발에 들어갔잖아요. 이 엣발의 딸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시집 오면서 그 이 발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아주 그냥 강한 열망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에 그나마 좀 남아있던 이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아주 도륙을 내버리게 됩니다. 와서 그냥 제단을 막 짓게 되고, 하도 그렇게 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조장해가지고 이 아합 왕 때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엄청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로부터 이곳 북이스라엘 왕비로 결혼하면서 생긴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업적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이 그 여인으로서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이 세상에 또 이만한 이 부러운 조건이 없어요. 아버지는 페니키아 왕이죠. 남편은 아합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들 아하시아 나면 당연히 왕 아닙니까? 8대 왕이 돼요. 아들 왕입니다. 딸이 아달랴라고 있는데 그건 또 남유다에 시집을 보내서 요람이라는 왕의 왕비가 되게 해요. 이 아달랴가 딸이. 근데 이 딸이 또 엄마 닮아서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아들이 일찍 죽자 그 이 남유다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서 왕족을 갖다가 자기 이 뭐예요, 손자를 하나 남겨놓고 손자는 어디 도망가고 나머지는 왕족을 싹 죽여버리고 본인이 아달랴가 왕비하던 여인이 왕이 되어서 6년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여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을 보면은 정말 그 이 한 여인이 집에 들어와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서 얼마나 집안 전체를, 아니 나라 전체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전체를 그냥 엉망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16절, 16장부터 이게 얘기가 쭉 소개가 되는데, 하도 이렇게 그 하니까 엘리야의 당시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 얘기가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저 끔찍한 이 왕과 왕비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저주하게 돼요. 3년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나라가 어려워진 게 저부 이 엘리야 저 친구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못 죽이니까 오바다라는 왕궁 대신이 숨겨놓은 100명 이외는 다 죽습니다. 모조리 다 찾아서 다 죽여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갈멜산에서 이제 대첩을 벌이는 거죠.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대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일대 엘리야 한 사람인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 남은 그 사람들, 이 전부 이 이세벨이 마음껏 조종하는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누가 참 신이냐를 이제 대결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께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단, 갈멜산의 제단을 태워버리지만, 근데 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뭐 혼비백산에서 달아나죠. 하여튼 이게 지독한 여인이어서 정말 뭐 누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그런 사건이에요. 오늘 읽은 대로 이 아합 왕이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주인 나봇한테 나한테 넘겨라. 내가 값을 제대로 쳐줄게. 아니면 더 좋은 데를 바꿔줄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주가 하나님이고 우리한테는 관리권을 맡겼기 때문에 그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어쩝니까? 왕이 달라 그러면은 머리가 약삭 빠른 사람 같았으면 당연히 바꾸죠. 왕하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냥 뺏기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는데 뭐 저나 여러분이면 그렇게 거절하겠습니까? 왕이 그렇게 직접 포도원 좀 바꾸자 그러는데. 근데 이 나봇은 곧이곧대로 충직한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걸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합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못하겠다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이게 또 조금 내성적인 구석이 있어가지고 뭔 일이 삐지면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끙끙 앓는 스타일이에요. 뭐 남자가 뭐 이런 남자가 또 있고 왕이 무슨 이런 왕이 있는지 그 포도원 하나가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집에 들어와서 이불을 뒤집어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이세벨 부인이 속이 뒤집힌 거죠. 당신 너 이스라엘 왕 맞나? 당신 이스라엘 왕입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보 포도원 하나 때문에 내가 갖다 줄게 내가 찾아줄게 내가 포도원 내가 줄게 이러고는 일을 꾸몄는데 거기 있는 장로들한테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니들이 들었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는 재판석상에 끌어내가지고 두세 사람이 이상이 증인을 쓰면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그냥 순식간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엉뚱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그 아들들하고 다 죽습니다. 상속자를 남겨놓으면 또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 아들들까지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일을 다 부인이 꿈에서 다 저지르고 나서 이제 남편한테 불러 여보 포도원 줄게 이제 끝났어 포도원 가지라고 이랬더니 2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게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이 실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따지지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나봇이 마음이 바뀌었어? 아니면 나봇이 어떻게 됐어? 그리고 어린애들이 뭐 장난감을 하나 갖고 싶다가 막 죽기 살기로 그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뭐 누가 그 장난감을 주면은 어떻게 생긴 연유인지도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냥 그 장난감을 덥석 받고 취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이 왕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왕 노릇을 했으니 그 백성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니 억울한 이런 나봇 같은 사건이 생긴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엘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다 얘기를 해요. 걔가 피를 핥을 거야. 네 이세벨 시세는 뭐 걔가 다 뜯어먹을 걸?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근데 그 예언대로 다 돼요. 예언대로 됩니다. 나중에. 사실 아합은 그 아람하고 수리하죠. 아람하고 전쟁을 세 차례 치르게 되는데 두 차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도와주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깁니다. 근데 그 아람 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그 놓아주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멋대로 그 베나닷을 살려보냈다가 3차 전쟁 때는 또 심각하게 또 피해를 겪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참 어이없는데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을 이제 아람하고 얼마인지 그 아람 왕 베나닷은 처리를 했어야 마땅한데 살려서 돌려보냈다가 화근을 만들어서 다시 권토중래한 아람과 전쟁이 벌어져서 3차 전쟁 때는 이제 남유다하고 연합군을 편성을 해요. 나갔다가 전세가 불리하니까 변복을 합니다. 옷을 갈아입어요. 아주 그 일반 병사들처럼 옷을 그렇게 변복을 갈아입고는 슬그머니 도망가려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있는데 여기를 맞아가지고 그 빈틈에 딱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는 그 이제 피를 개가 핥는 일이 생기죠. 나중에 예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비 이세벨은 그냥 창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머리 두개골이 다 깨어지고 개가 와서 그 두개골과 손과 발을 남겨놓고 다 시체를 먹어치우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돼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오후에 주일 오후에 날씨도 괜찮은데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얘기를 들어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지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왜? 힘을 합쳐서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렇게 죄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여러분 우상 숭배란 곧 자기 욕정,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통로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내건 무슨 그래서 뭘 갖다 주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내 야망, 내 뜻, 내 욕망, 내 욕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돌이나 무슨 나무로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빈다든지 엎드려 절을 한다든지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무슨 뭐 비싼 재물을 준다든지 또 하다못해 무슨 뭐 돈을 갖다 바치는 것도 다 그게 투자한 것보다도 투자 대비 가성비가 더 좋은 우상이면은 영험 있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가성비가 좀 낮으면 인기가 없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종교심, 그런 우상 숭배의 본성이 죄성과 깊이 열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끼리 만나면 결혼해서 죄가 증폭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냐? 왜 배우자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느냐? 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결혼하면은 그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뿌리가 같지 않으면은 결국은 여러분 힘을 합쳐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둘이서만 몰래 대화하니까 둘이서만 대화를 해도 남의 욕이나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고 둘이서도 말이죠. 부부들 간에도 음란한 비디오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부부가 왜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이 정말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힘을 합쳐서 범죄하는 부부가 된단 말이에요. 기껏 머리를 맞대고 짜내는 게 서로 더 큰 죄를 짓기 위한 이런 죄를 짓고 마는 것이죠. 신약 시대 때 또 이 비슷한 부부가 있어요. 그게 사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그 동생이 헤롯 빌립인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이 헤로디아예요. 그 제수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를 버립니다. 본처하고 이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이슈였어요. 예. 나바테아 왕국의 아르테스 4세의 딸을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갈릴리와 베레아 이쪽 분봉왕 노릇을 하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제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는 이게 뭐 해서 안 될 관계가 되더니 그 멀쩡한 아내를 이게 이제 이혼하겠다고 이제 하니까 이 딸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도망가요. 그러면 갈릴리하고 이쪽 그 아르테스 왕의 이 나바테아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로마가 개입을 해서 나라는 건졌어요. 로마의 영토니까. 여자 하나 때문에 나라를 몽땅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비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해서 안 될 이혼과 해서 안 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비판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죠. 그런데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은 적어도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의 6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헤롯 안티파스가 말은 쓰지만 워낙 세례 요한이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고 한 번도 불의한 말을 하거나 부당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고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말을 듣고도 번민을 하지만은 말은 옳은 말이다 이런 걸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헤로디아 이 새로 빌립의 이게 아내였던 사람을 억지로 아내로 삼았더니 이 여인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속으로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날 이제 잔치를 벌인 거죠. 자기 잔치를 벌였더니 여기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춤이라는 게 다 선정적인 춤이고 뭐 우리 잘 아시죠? 배꼽 드러내고 뭐 추는 춤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노예들이 원래 췄어요. 그게. 이게 노예들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춤을 가르치고 그 춤을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잔치 때마다 그렇게 춤추는 노예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노예들의 몫인데 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머리를 쓰는 거니까 자기 딸 살롬에 데리고 온 딸이죠. 이 살롬에게 춤을 가르쳐서 기가 막히게 춤을 잘 추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는 아예 그냥 또 이 헤롯 안티파스의 넋을 빼놓는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원하는 걸 다 줄게. 사전 각본대로 자기 어머니 쪽으로 달려가가지고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생일 파티에서 큰소리 치고 살롬에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약속, 어이없는 약속, 허세를 부리는 약속, 그 약속에 걸려들어가지고 헤로디아의 계략대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목을 들고 나타난다고요.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이에요.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게 헤로디아한테 간 거예요. 자기 결혼을 반대했다고. 그러니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옵니까? 아니 멀쩡히 결혼생활 잘 하다가 바람 한번 잘못 나더니 세례 요한이 이런 어이없는 일에 연루가 되어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뭐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여자에 태어난 자 중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시간들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어처구니 없는 계략에 말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고 목이 잘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왕가에서만 일어나는 알겠습니까? 규모가 크고 소란스럽고 워낙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만 평범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비슷한 훨씬 사람들의 주목은 받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결혼 잘못해가지고 부부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우상을 섬기다가 부부가 함께 돈에 빠져서 그래서 요새 뭐 부부가 함께 보험 사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도우라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결혼을 통해서 돕기는커녕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을 함께 저지르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점점 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무슨 뭐 SNS를 함께 하건 여행을 함께 하건 뭘 함께 하든 그 여행의 목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방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둘이서 서로 더 정욕적이 되고 욕정적이 되어서 탐욕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머리를 맞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보다 머리가 더 좋은 아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아내보다 더 담대한 남편도 문제가 되는 이런 심각한 시대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받아야 할 결혼, 둘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서로의 잘못을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서로의 인격을 세워나가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가야 할 부부가 오히려 서로 잘못 만나서 그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빚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리석고 점점 더 미숙한 인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다 왕족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지금 지면서 최상층부에서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 시대 정말 무슨 뭐 재벌집이나 무슨 뭐 예? 뭐 권력의 정상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알건 모르건 또 보도가 되건 안 되건 무수한 일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일들이 아니라 추악하고 정말 냄새나는 사건들이 수없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만,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그 배우자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은 부부지간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내 아내가 예수님과 더 사랑에 빠지도록 도와야 마땅하고, 아내는 남편이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신기하게도 문제가 아니라 정말 두 사람만의 맛볼 수 없는 그런 은밀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 사람의 그런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둘에게 집착하지 않고 둘로부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구에게 은혜를 끼치는 가정이 될 것인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인가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가정이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입양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자기 애 키우기도 힘든데 입양은 왜 합니까? 그러나 둘이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의논하고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둘이서 그냥 그렇게 안 쓰고 그렇게 힘겹게 돈을 모아서 정말 NGO나 이런 어려운 단체에 아름답게 기부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또 교회 필요를 채우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결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하고 불가피한 결혼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혼의 목적은 오직 내 배우자가 예수 만나게 하는 것, 그게 내 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잊지 말고, 무슨 일보다도 결혼 생활에서 뭐 좋은 차를 바꾸는 것, 좋은 집을 먼저 옮기는 것,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에 가서 싸우고 살면 안 좋은 집 아닙니까? 좋은 차 타고 차 안에서 싸우다가 내리면 끝 아니에요? 그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내 배우자가 예수 만나게 도와야겠다,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에 빠져야 되겠다. 그 전에 나왔던 예수는 역사다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아내가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진 걸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어떻게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냐, 그래서 그 예수를 집요하게 추적을 하다가 본인이 예수를 만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그런 책입니다. 그 아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걸 보고 질투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름이 뭐였죠? 리스트로벨이 쓴 책이죠. 영화도 나왔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도 나왔는데 그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고 배우자도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렇게 에셀이 되는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악하디 악한 부부가 되지 않고 참으로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다운 부부, 성결하고 깨끗한 가정 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엄청 뛰어났네?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결혼 잘못해가지고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예. 아니 그들은 패가망신했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서로 조건이 맞는
살아있는 동안 예.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건 다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한편은 그 아하방이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도 그 포도원을 또 그렇게
갖고 저도 뭐 그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니 왕인데 왜 포도원 하나를 더 가지고 싶어 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요새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새로 이렇게 분석하는 요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소유를 통해서 충족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소유 때문에 소득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증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미국은 지금 7만 달러 정도라고요. 아. 7만 달러 연봉 7만 달러 이상에서는 돈이 더 벌어진다고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않는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어떤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그런 자기 존재 확인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을 이렇게 바꾸지 못하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못하면 소유의 악순환에 말려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필요 없는 재물을 더 버느라고 인생을 허비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죠.
예. 아 하여튼 이 가정하고 관련된 질문을 받다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가정과 교회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먼저 이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교회는 가정과 같은 모습이 아님을 느낍니다. 결국 언제든 배신 때리는 게 가능한 남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아, 이분 상처가 있나 봐요.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말씀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직장 사람들 대하듯 하고 대하고 싶은데 교회라고 일부러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는지 이렇게 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교회에 대한 아마 조금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회는 결국 이제 제도가 아니라는 것, 정말 가족 같은 만남이고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 그게 우선 생각이 돼야 되고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가족과 같은 친밀감이나 사랑을 못 느낀다면 예. 그게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제품을 보고 제품의 성능이 거기에 미흡하면은 불량 제품이라 우리가 그걸 구매를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 교회를 갔는데 내가 소속감도 없고 그런 공동체의 기쁨이나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감이나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없다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이제 그런 관계나 친밀감이 오기 전에 자꾸 교회의 어떤 제도의 공고성을 위해서 마치 소위 말해서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형태로 사람을 가두어서 자꾸 일하게 만들고 서로 간에 이제 어떤 그 이렇게 뭐 그걸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이익 집단처럼
예 아니 그 저기 뭐 오가작통법처럼 꼭꼭 묶어서
서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하고 네. 이단이 특별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연락하고 뭐 동선을 다 파악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속박하거든요. 이단들에서는 이런 것들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교회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를 어쩌면 흔들어 깨우서라도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한편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고 참된 교회는 반드시 올 텐데 이제 그 전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교회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또 있잖아요. 아,
교회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 미숙한 문제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아빠가 완전합니까? 엄마가 완전합니까? 자녀가 완전합니까? 우린 다 불완전하지만 네. 사랑이면 족하다는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사랑하면 정말 그 부족함이 이렇게 뭐 밉지 않고 음흠. 오히려 뭐 어떤 때는 애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는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듯이 저는 교회도 가정보다 큰 단위의 가정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안 되면은 사실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교회가 일을 하러 가는다는 건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현실이 워낙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자칫 뭐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이단에 몰릴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도전하거나 흔들면은 반드시 그런 역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고 읽으면은 아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갔고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를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또 그렇다고 또 설교를 또 한 사람 설교만 듣는 시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설교도 비교해 들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동체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그때 슬펐을 때는 어떤 다단계 판매 조직 뭐 이렇게 나쁜 조직은 아니었습니다만 거기에 이분이 그 한 교회 성도가 빠져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거기 가보니 거기가 훨씬 교회 같더라. 그래서 왜 그런데 그랬더니 야 생일을 다 챙겨줘. 그리고 장례식 나니까 4월 내려오더래요. 그리고 조의금도 더 많이 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야 그거는 다단계를 위해서지. 근데 인간은 그런 관계라도 나한테 관심을 더 쏟아주는 걸 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어떻게 되냐? 진짜 가족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전 교회가 만 명, 10만 명 되는 교회가 그걸 어떻게 챙겨? 그걸 챙기면은 그건 사업이죠, 비즈니스죠. 그건 누가 다 챙겨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소그룹이 그 그룹이 교회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교회는 교회가 150개 교회가 모여 있다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통독반 150개가 하나하나가 교회지 이 교회가 개념적으로 이게 교회가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이렇게 작은 소그룹이 모여서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별 예배라는 걸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왜 꼭 이렇게 모이는 예배만이 그게 주일 예배라고 말하냐. 한 너댓 사람이 모여서 친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왜 주일 예배가 안 되냐. 왜 시골에 계신 형님 댁에 가서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주일 예배가 안 되냐. 왜 꼭 여기 와서 섬기고 여기 와서 봉사를 해야 예배라고 생각을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눠야 돼요. 뭐가 교회인데 목사의 교회론을 쫓아가는 게 여러분들 뭐 순종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목사도 교회론이 잘못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 교회란 어떤 게 진짜 교회냐 그리고 교회 관계란 어떤 관계에 참다운 성도들 간의 관계이고 교제인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 교회 얘기 나오면 이렇게 뜨거워지시는군요. 그 아닌데 목사님 그 이제 아까 그 사랑하면 이렇게 허물도 우리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상처받을 준비.
아, 그럼요. 예,
그런 결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그 형제 자매라고 얘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형제 자매는 안 싸우는 형제 자매가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 싸웁니까? 교회는 싸울 줄도 모르고 화해할 줄 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싸운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이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언쟁을 할 수 있고 서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조정되고 화해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이견이 다르면은 아예 그냥 뭐 입을 닫아버리거나 뭐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충분히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또한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상처예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무장해제라고 표현해요. 가드를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끼리 이렇게 무장해제, 무장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약점을 노출해도 안전한 곳, 그게 교회고 가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가정도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교회도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회복을 경험하겠어요? 저는 교회에서는 내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도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데 가다가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걸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아픔이 있으면 같이 눈물을 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복을 경험해야 그게 교회죠. 근데 일만 하면은 뭐 일만 하면 더 큰 상처가 생기죠. 네. 부딪혀서.
하여튼 저는 그 이 교회 안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그거는 사도행전에 그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그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바울을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게 그러나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이제 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느 한 형제님의 질문입니다. 아내의 주된 화제는 남의 이야기 험담입니다. 지금 이분이 아내 험담을 하고 계신 거는 기억 안 하시고 공감을 해줘야 하는 게 남편의 마땅한 책무이기에 대부분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리액션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해드립니다. 그런데 때론 험담의 수위가 지나칠 때가 있어 잘못을 바로잡아주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제게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토나져 버립니다. 계속 공감만 하면 같이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죽하면은 아침에 부부가 눈 뜨면은 성경을 한 10분이라도 읽으라고 그랬겠어요. 그게 참 눈 뜨자마자 둘이서 뭐 세수할 것도 없고 그런 관계도 아니니까 둘이서 그냥 그날 성경 읽을 분량을 함께 같이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을 갖다가 좋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입을 열면은 독이 쏟아지게 돼 있잖아요. 안에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남을 험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뭐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내면에 우리가 말하는 그 깊은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막 그게 독을 뿜어내는 거거든요. 받아주는 남편도 괴롭죠, 괴롭기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독을 뽑아내는 방법 중에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채우는 게 가장 더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보, 우리가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자든지 또 아니면 둘이서 잠시 들어와서 한 30분까지 성경 읽기만 해도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걸 정말 여러분들이 1년만 하면은 가정에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1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렇게 막 독을 품어내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우선은 그 사랑으로 그걸 감싸준다는 건 내가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사랑한다는 일은 내가 피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아내하고 비유를 들어서 안 됐지만 어린아이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가 잘못해서 아마 얻어맞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얻어맞고 와서 아빠한테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면 그래, 아빠가 때려줄게. 그 녀석 나쁜 애구나. 우선 이렇게 달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걸 언제까지 이걸 가겠어요? 그 아이가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듯이 아내가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배려할 건가? 그 뭐 한두 번은 맞장구를 쳐줄 수 있지만 같이 욕을 해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지혜로운 답을 하면 이렇게 살가운 자리에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더 무시당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으면 다른 소리를 듣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시라는 건데,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 이렇게 좀 영화를 보러 가시든지, 아니면 좀 동네 좀 우리 좀 산책을 좀 하자 그러든지, 예. 아니면 좀 같이 음악을 좀 듣자든지 말이죠.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보, 오늘 우리가 뭐 한 잔 타놓고 오늘 같이 한번 음악 좀 같이 들어봅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또 싫다고 혼자 또 들어가서 음악 크게 키워놓고 니는 뭐 떠들어라 나는 음악이나 듣겠다 이렇게 되면 또 그것도 또 시끄러워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신앙 안에서지만은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채널이나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이 정서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편은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다른 사람의 험담을 계속하는 것은 험담을 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염려하는 남편의 심정을 지혜롭게 잘 소통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참 가족 간에 아픈 얘기가 많이 오는데요. 아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너무 안 해서 온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인정하지 않아 벽과 대화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변할 것을 믿지만 당장 그 상황 속에서 아빠한테 어떻게 반응해줘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아빠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저보고는 열심히 믿으라고는 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드리면 될까요?
아, 그래도 그 뭐 나가는 걸 뭐 이렇게 막 때리는 아빠도 있고 막 성경을 찢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만 아니면은 굉장히 좋은 아빠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게 혹시 그분이 혹시 딸이거나 하면,
예,
아니면 아들이면 좀 그러겠지만, 딸은 아버지를 이렇게 꼭 껴안아드리고 아빠 사랑해요라는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만 하면 한 달 안에 변합니다. 예. 저는 그거 뭐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 우리가 이게 터치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우리가 잘 모르는 벽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라는 건 터치가 가능한 게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안아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좋은 선물 요새 뭐 사면 뭐 합니까? 사흘도 못 갈 텐데.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하고 상처 없는 아들이 없어요. 모든 부자 관계는 깨어질 대로 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녀라면은 아버지도 그 부모의 피해자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이 흐르는 이 나쁜 분위기를 끊어내겠다 하는 결정으로 아버지를 우선 받아들여야 되고 그 아버지를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을 좀 담아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통곡을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 학교 많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도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무슨 상처가 치유가 돼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리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제가 축복할 수 있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고백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뭐 이 녀석이 미쳤냐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그러면 가족은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예. 풀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가족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만져줄 수 있는 사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마이애미에 있는 의과대학에 이 터치 연구소가 있습니다. 의학 연구소가. 근데 엄마하고 자녀 사이 그 아기 사이에 그 이렇게 이 살과 살이 만나면 아이가 확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왜 배 아프면 왜 혹은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고 이렇게 만져줄 때 실제로 이 터치가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이나 이 여러 가지 힐링 파워를 가져오는 게 암 환자나 신경 환자나 여러 가지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한편은 아까 목사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은 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표현 혹은 사랑하다는 표현을 네. 마음은 그런데 혹시 못하는 게 있지 않았나.
막혀 있죠, 다.
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아버지 먼저 아버지 세대인 분들이 자녀들한테 결심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얘기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할 일이 아니잖아요. 늘 날마다 사실 어버이날이고 어린이날이고 가정의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어버이날 이런 거는 뭐 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만드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따라다니면 안 돼요. 무슨 뭐 빼빼로 되니 뭐 이런 거 말도 안 돼. 우리는 매일 사랑하는 관계고 매일 부모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날이어야지 뭐 1년에 한 번 뭐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오랜만에 이 질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근데 좀 심각한 것 같아서요. 처가와 제사 때 절하는 것의 문제로 아내가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중간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내를 생각해서 절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되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가정으로 돌아가라 내 가정부터 챙기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또 절을 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돌봐야 하는 것인지 기도를 드려보아도 마음의 답이 주시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뭐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나오고 또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저희들 뭐 사이트에도 있고 또 메시지 랩에도 답을 여러 차례 드리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큰 원칙은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우리가 뭐 당장 끊을 수가 없을 때는 섬겨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절을 안 하려면은 절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래 너는 절을 안 해도 좋다라는 게 그렇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피해버리고 안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서 다들 전 붙이면 더 많이 붙이고 드리고 남들 10만 원 가져오면은 30만 원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이 녹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은 어머님 그러나 저희들이 저런 조금 신앙상의 이유로 하는 걸 좀 그냥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들도 마음이 그렇게 또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찾아오지도 않고 뭐 제사 지낸다고 아예 그냥 인연을 끊을 듯이 하면 관계만 끊어지지 하나도 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런 거고. 그리고 신앙의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만큼 우리의 삶이 사실 관대하고 또 사랑스럽고 또 삶이 또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은 충분히 그럴만하다. 근데 사는 거는 하나도 뭐 본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역성 아름답지 않은데 꼭 그런 뭐 제사 때만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참 가족들 간의 관계만 어려워지지 하나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갈 건지를 가족들 간에 좀 잘 의논도 하시고 솔직한 게 필요해요. 이런 이유로 못한데 제가 그 대신 뭐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면 더 제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겠어요?
네, 오늘 교회에서도 교회다움 혹은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 간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지금 그 소위 시월드나 처가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쭉 듣고 보면 사랑을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결국 어려움을 지는 그렇죠.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사랑하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려움을 견딜 힘이 커지는 거지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것이지 어려움은 더 많아져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도 편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편한 건 없지만 내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고요함과 평안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체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뭐 라이트급이었으면 신앙활이 점점 헤비급이 되어가는 것이지 어려움은 더 커지죠. 헤비급 되면 상대하는 핵펀치는 더 커지잖아요. 그래도 충분히 견딜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은 그릇이 커지는 일이지 그릇 안이 비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무슨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파도가 잠잠한 날이 없듯이 파도가 완전히 멈춰버린 날이 없듯이 어떤 파도라도 크건 작건 닥쳐오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는 뭐 끝없이 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제. 네.
신앙이 자랄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혹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그런 말씀 참.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어릴 때 경험했지만은 뭐 초등학교 졸업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고등학교를 나오면 해결됩니까? 대학을 가면 해결됩니까?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애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되면 문제는 뭐 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란 문제 파도 타기다. 파도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할 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예, 아멘입니다. 예. 예수를 하며 제 자아와 그림에만 집중하고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술은 어떤 것일까요? 르네상스 이후로 종교 예술은 끝난 현재 저를 드러내는 대신 하나님을 드러낸 예술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분 예술가네요. 그럼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답이 되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 동기는 우리가 잘 알죠. 아, 이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건가? 이거 본인이 식별이 되죠. 예. 뭐, 그건 무슨 일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예술만의 네. 일이 아니라. 네. 그게 스포츠건. 옛날에 어떤 그, 저기, 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내나 뭐 영국의 그, 저기, 선교사로 떠나신 분. 자기는 달릴 때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100m, 200m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라 그건 예배자란 말이에요. 달릴 때 하나님이 충만한 걸 느끼는 거니까. 그죠? 네. 저는 예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충만히 느껴지는 예술이 있을 수 있고 자기의 고민이나 본민이나 자기 애가 가득한 그런 예술적 형태가 있겠죠. 네.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전문가들끼리 무슨 평가를 하든 비전문가들도 그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그 이렇게 뭐 예술가 작품을 보면서 또 한마디로 너무 어두워. 그렇죠. 그 사람의 작품 세계가 어둡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과학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원리,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아까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데 그 감춰진 질서를 찾아 발견하는 거가 과학적인 연구와 탐구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면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데이터 조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로서의 자기 인티그리티를 지킬 수 있는 태도나 그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 오늘 나온 질문들을 충분히 다룬 네.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학 만능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과학이란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 풀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의 속성은 인간 존재가 어떤 기반 위에서 존재하는가에 관한 기본 값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존재하느냐는 존재론의 디폴트에 관한 값을 구하는 게 저는 과학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과학은 그런 점에서 존재론적 기반 위에 서 있는 거고 대단히 사실은 철학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래서 과학자들 보면 딱 두 개 확연히 갈리잖아요. 야, 이거는 디바인 인텔리전스가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양심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고, 오늘날 창조론이건 진화론이건 둘 다 이론이고 어느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객관적 과학적 증거를 누구도 제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이런 기본값이 없다면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건 주어지는 조건이고, 주어지는 조건을 주고 있는 누군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first cause, 제1원인이건 그게 창조주건 하나님이건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건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존재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아멘. 오늘 그 부부가 결혼 잘못해가지고 쫄딱 망한 케이스를 보고 또 우리가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을 다루면서 인생의 문제는 계속해서 있게 마련이고 부딪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가는가에 따라서 마치 그 진주 조개가 상처를 품고 아름다운 진주를 빚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을 빚어낼 수 있는 주님의 형상을 빚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참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디바인 인스티튜션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원수된 사단이 이 부부관계를 흔들고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우리 그 부부 사이에 두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연합하여 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려운 교훈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또 아내 되고 남편 된 혹은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로 말씀 가운데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이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할수록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은 날마다 우리 앞에 마주서겠지만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아름다움과 고상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 꼭 가슴에 새기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인생이 참으로 주님 닮은 아름다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룩한 가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가정에서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누리기를 소원하고 또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